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또 무엇을 배워주면 좋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따라 지극히 작은 율법이라도 중심으로 지키고 가르침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보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사셨나요?
네, 저는 저번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겉으로 드러내는 모든 행동보다 진짜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면서 또한 모든 것을 좀 한 가지 하더라도 조금 그걸 깊이 더 하나님의 율법대로 중심대로 하려고 좀 노력했던 한 주를 보냈는데요. 특히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 한 말씀 가지고 기도를 드리면서 예전에는 형식적이라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더 들여다보고 할 때 저한테 좀 은혜와 평강이 좀 더 크게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주를 좀 잘 평안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마음이 지치거나 흔들릴 때마다 기도로 하루를 맡겨드리려고 했고 또 작은 감사의 제목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평안을 구한 한 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19절과 20절 말씀.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과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구제하고 기도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5장 48절과 6장 6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운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봄양쌤이 마태복음 5장 38절을, 진양쌤이 5장 39절을 읽어주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악한 자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했나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곧 받은 만큼 갚아주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위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뺨을 더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봄양쌤이 마태복음 5장 40절을, 진양쌤이 5장 41절과 42절을 읽어주세요.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위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나요?
오리를 고발하여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도 내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송사하는 자는 민망하게 남의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건가요?
네, 자, 그럼 봄양쌤이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읽어주실까요?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2000년 전 근동에서는 직물산업이 발달하지 않아 옷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옷감이 적게 들어가는 속옷은 두 벌 정도 있었지만 겉옷은 한 벌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적은 것을 가지려는 자에게 더 소중한 것까지도 내어주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군요.
네, 여기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해하라는 말씀도 당시 사회적 상황과 환경을 알아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군인들은 피지배국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짐을 오리까지 들고 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의무를 지워 짐을 들고 가게 하면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고 의무 이상으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의미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위해 악한 자와 송사하는 자, 그리고 우리를 부당하게 지배하는 자에게 의무 이상으로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5장 43절을, 봄양쌤이 5장 44절을 읽어주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위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신자들은 원수와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 축복이든 저주이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관심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봄양쌤이 마태복음 5장 45절을 읽어주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이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내리신 것 같이 신자들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자들은 인종, 신분, 성별, 외모, 심지어 우리의 원수나 핍박하는 자에게도 차별 없이 사랑과 선행을 베풀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세상 앞에 보일 것입니다.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5장 46절을, 봄양쌤이 5장 47절과 48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무슨 상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세리나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은 하나님께 칭찬과 사랑을 받기 위해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만이 아니라 원수와 핍박하는 자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마태복음 6장 1절을, 진양쌤이 6장 2절을 읽어주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신자들이 사랑과 선행을 베풀 때 곧 의를 행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6장 3절을, 봄양쌤이 6장 4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니라.
신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사랑과 선행을 베풀기 위해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자기를 위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구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구제해야 합니다. 자, 봄양쌤이 마태복음 6장 5절을, 진양쌤이 6장 6절을 읽어주세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신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기도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6장 7절을 읽어주세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은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중언부언이 무슨 뜻인가요?
네, 중언부언은 했던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언부언하는 것보다 더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이방인과 같이 반복적으로 기도해야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거나 기도라는 종교의식 자체에 열중하거나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명쌤이 마태복음 6장 8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반면에 신자들은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필요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고 이미 알고 계시는 아버지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가 부자 관계임을 인식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를 구하듯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명쌤이 6장 10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신자들은 예수님이 배워주신 기도를 따라 기도하되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알 수 있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와 자식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초월적인 분으로 한계와 부족함이 많은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분이십니다. 둘째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어떤 믿음과 인식 가운데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다른 사람들을 한 아버지를 둔 한 가족이라고 여기고 나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정성이나 의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믿음으로 기도함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후반부와 10절을 보면 신자들은 이런 믿음과 인식 가운데 첫째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신자들은 기도하되 모든 일에 앞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결국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게 될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명쌤이 마태복음 6장 11절을 읽어주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배워주시나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신자들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간구해야 합니다. 신자들이 하늘의 만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샘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기도응답을 통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6장 12절을 읽어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 죄를 놓고 용서를 구하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삶 가운데서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필요함을 배워주실까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한다고 알려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용서하되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처럼 기도 중에 원수와 우리를 박해하는 자, 곧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보명쌤이 마태복음 6장 13절을 읽어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신자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위해 기도하되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라도 사람이기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자들은 열심히 기도하되 기도 가운데 무엇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네, 대답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착각은 무엇일까요?
제 경험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기도를 열정적으로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은 기도 가운데 신자들은 이 세상 모든 역사와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모든 영광도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명쌤이 마태복음 6장 14절을, 진양쌤이 6장 15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고 배워주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 과실을 용서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 의로 말미암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용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위해 곧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원수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섬겨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거나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이 배워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구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외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5장 48절과 6장 6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내 기준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은 쉽지 않지만 깊은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는 그동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하려고 했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형식이나 말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며 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특히 원수를 사랑하고 은밀하게 구제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이 제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실천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신자들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구제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제하고 기도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같은 믿음을 지니고 있는데도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서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그 문제를 마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게 맞는데 왜 이런 반응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북조선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그가 처한 환경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이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 집 안에 가두어진 것이지 이 당시 가택연금은 사실상 감옥과 별반 다를 게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맞아요. 이 당시 죄수들은 손과 발에 쇠사슬을 차고 생활을 해야 했고 식사나 생활에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감옥이나 집안에 갇혔을 때 다른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파도 치료받지 못해서 여차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 좋은 환경들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돌봐주고 후원할 사람이 있어야만 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여러 방면으로 바울을 돕고자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에바브로디더를 보내서 바울을 도왔던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그 당시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며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미 부족함이 없는 나에게 빌립보 교회에서 쓸 것을 채워주니까 풍성하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분명하잖아요. 결핍과 궁핍함이 가득한 상황이 확실한데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모든 게 있다, 풍부하다, 풍족하다. 이렇게 말하며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 만족한다는 고백을 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고백을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면은 안 됩니다. 바울이 사도였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많은 후원을 해주니까 감옥에 갇혀있지만 풍족한가 보구나. 또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언가 역사하셔서 좋은 환경에 있었나 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전혀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감옥 생활의 고난을 몸소 겪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한다고 고백한 것이고 자신은 기쁘고 풍족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지금 바울의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맞는데 어째서 바울은 모든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만족함을 말하는지 이 부분을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네,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울에게 있는 믿음이 실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작동이 되어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진정으로 하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은 천국만을 바라보게 한 게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해서 현재의 결핍과 어려움을 채우고도 남게 한 것이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이 바울에게 평안과 기쁨을 준 것이고요.
천국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지금 바울의 마음에 소망을 준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지금 고난을 뛰어넘는 만족을 준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해서 현실의 문제가 문제거리로 여겨지지 않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고백은 정말로 모든 게 만족했고 풍부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던 거네요.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억지로 참고 인내하면서 의도적으로 말한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풍족했기 때문에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울은 지금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잠을 자지만 때에 따라서 굶기도 하며 배고픔을 겪고 있지만 자유롭게 생활할 수 없고 아픈 몸을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정말로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거리가 되지 않아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되지만 바울에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통과 어려움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현실 파악을 못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신비함에 빠져서 현실에 동떨어진 감각을 가졌던 게 아닌 것입니다. 감옥의 고통은 여전히 실제하지만 그것이 바울에게는 전혀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의 고통과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있게 된 걸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실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이것만 있으면, 이 일만 이루어지면, 이것만 회복되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며 살 수 있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한 질병을 가진 사람이 이 병이 고쳐져서 몸의 통증만 사라지면 지금보다 좀 더 가난해져도 좋고 내가 잃은 업적이 사라져도 좋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만큼 병이 낫고 싶고 자신이 바라는 소망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런 말은 지금 겪고 있는 고통보다 더 크고 더 분명하고 더 실제적인 소망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하게 되는 말입니다. 즉 현재의 결핍보다 장차 주어질 영광이 더 실제로 느껴지면 우리는 현재의 문제나 결핍에 압도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약속된 미래가 판단 기준이 되면 고통의 여전에도 그 고통이 더 이상 현실을 지배하지는 못하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에게 있는 믿음이 감옥에서도 만족함을 일으키게 만든 겁니다. 믿음이 너무나 강하고 믿음이 너무나 분명해서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기에 현재의 어려움을 넉넉히 승리하게끔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이 내 삶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나의 믿음이 예배를 드리게 하고 찬송을 부르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게 하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믿음인지 아니면 현실의 결핍과 고난을 넉넉하게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정말로 내 현실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믿음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귀한 것이 맞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귀하고 복된 일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이러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은 믿음의 능력을 너무나 작게 축소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진수는 내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해서 지금 내가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실제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니까요. 남조선에서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믿음은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게 하고 예수님을 모신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진수인 거죠.
지금 바울이 딱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네요. 바울의 현실은 감옥이었잖아요.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자유도 없었죠. 환경만 보면 결핍도 많고 억울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바울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지만 더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울과 같이 믿음이 실제가 된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하던 일을 실패해서 깊은 어려움에 빠졌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할 겁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과 염려와 좌절이 떠나가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이런 마음에서 회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 역시 참으로 귀한 신앙의 자세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 바울과 같이 믿음이 실제가 된 사람은, 믿음이 작동되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크게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남들은 어떻게 하냐, 큰일이다 라고 말을 해도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작동하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에 빠져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길을 여실 거다라는 평안함 가운데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믿음이 실제가 된 사람은 문제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익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에 놓여도 금방 불안과 염려를 털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인 것 같은데요. 우리도 분명히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인해 환경을 뛰어넘어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성경적 대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밑바탕이 되었을 때만 믿음이 실생활에서 작동이 되어지고 영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가 없으면 믿음으로 인한 해석을 아무리 잘해도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인내하며 기도하면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기도가 밑바탕에 되어 있지 않으면 여전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면서 믿음에 따른 해석을 마음에 적용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석된 믿음이 마음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믿음과 기도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자동차와 연료의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크고 웅장한 자동차가 있다고 해도 그 차에 연료가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연료가 조금밖에 없으면 그 기름의 양만큼밖에 그 차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작동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처한 현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하고 말씀에 맞춰 내 생활을 바라보았을 때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어도 그 믿음을 적용시키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믿음으로 깨달은 모든 내용이 내 마음에 적용되는 것이군요. 기도를 해야 믿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런 예를 잘 보여준 인물이 베드로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뜨겁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아주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했던 겁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현실에서 결정적일 때 작동되지는 못했어요. 그 대표적인 장면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된 겟세마네 동산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시간에 잠들어 버렸습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거네요.
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어린 여종 앞에서조차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믿음이 있었고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기도가 없어서 그 믿음이 실제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교리가 잘못되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기도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그 믿음이 작동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입으로는 나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가슴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빠진 믿음의 실상인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베드로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공회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또 감옥에 갇혔는데도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았고요. 이런 차이가 바로 기도에 있었던 거네요. 드디어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기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다른 현실을 만드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았고 핍박이 와도 매일 모여서 기도를 했었고요. 그런 기도가 쌓이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현실 속에서 작동하게 된 것이죠.
맞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믿음의 고백과 결단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고 눈물로 붙들려질 때 비로소 현실에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배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믿음은 쉽게 환경에 흔들리는 믿음이 될 뿐입니다. 상황이 조금만 거세져도 염려와 불안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단련된 믿음은 환경이 어떠하든 마음의 평안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는데도 이미 하나님 안에서 길을 본 사람처럼 담대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잘 사용하는 방법은 특별한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강한 의지나 결단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도로 되새기며 내 불안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토로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현실을 이겨내는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기도로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믿음이 실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나타나는 거네요. 기도로 연결된 믿음만이 내 삶에 유익함을 주는 거고요.
맞습니다. 결국 기도로 믿음을 작동시켜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와 믿음과의 관계를 잘 기억하셔서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현실에서 승리를 하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모든 쓸 것이라는 이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과 환경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의미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생활의 형편이나 물질적인 필요를 말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쓸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네요.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다라고 여기시면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다라고 여기시면 물질을 주시는 거고 영적인 신비가 필요하다라고 여기시면 그것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서 나에겐 건강이 필요한데 하나님 보시기엔 건강이 필요치 않다고 여기셔서 건강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서운하고 속상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가시라고 표현한 그 질병이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되어서 몇 번이나 이 질병을 치료해달라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질병이 있어야 한다라고 여기셔서 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끔 만드셨던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선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에게 완전한 건강이 필요치 않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믿은 것입니다. 왜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지게 하지 않기 위해 자기가 받은 영적인 은혜와 신비가 너무 커서 조심시키기 위해 완벽한 건강을 허락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서운해하지 않았던 거군요. 이유를 알게 됐고 그 이유를 인정하게 됐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마땅히 받을 만한데 거절된 응답이 있다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야 하겠네요. 왜 내가 생각한 필요를 거절하시는지 이유를 알아야 바울처럼 하나님에게 서운해하지 않고 계속해서 충성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내가 간절히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거절당했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서 왜 거절당했는지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거절에 대한 이유도 응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이 실제가 되면 어떤 현실의 상황에서든 만족함을 가진다라는 것과 그런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선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우신다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런 오늘의 내용을 나누면서 두 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감옥이라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모습이 그의 믿음이 기도를 통해 작동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내 생각과 감정이 되게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들릴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좀 돌아보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로 믿음을 작동해야 한다는 것에 좀 집중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기도 없는 믿음은 위기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들으며 나의 기도에 대한 태도를 다시 점검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바울처럼 저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믿음을 붙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리아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네, 솔직히 저는 최근에 저의 상황에 큰 불만 없이 만족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물론 부족한 것을 꼽자 하면 끝도 없겠지만 일명 입을 길이를 보고 발을 뻗어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나름 제 자신이 상황 판단을 잘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 잘 살아가고 있다고 자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처럼 열악한 환경에서도 만족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갖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고 앞으로 끊임없이 겸손하게 기도를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